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3장 유월절 바로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사랑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다. 악마가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깨워서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게 한 뒤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숫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셨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였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 다음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셔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으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는 예수께 더욱 바짝 기대어 여쭈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빵 조각을 적시어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서둘러 하여라. 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받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출애굽기 제5장.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백두를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백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백돌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백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이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드렸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진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내 몸아 내 몸아 주 joy, joy,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은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는 부모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예수의 가족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어요. 사흘이나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틀림없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이지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왜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선생이 이런 물음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4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분명히 들었다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인데 언제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건설적인 모임은 권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 모임, 하나님의 진리를 악용하는 자세는 사실 두려워해야 할 죄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자인 율법사를 선발하여 예수께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사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예언을 풀어 가르치는 당시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었지만 바로 성경의 기록자이신 주님께는 역시 무모한 도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귀한 교훈을 다루게 되면서 행여라도 주님의 교훈을 약화시킬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35절, 36절에 말씀을 여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충분히 알아야 할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될 수 없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 듣는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감격하며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같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믿음의 성경인 히브리서는 이런 자들을 경고하여 이르기를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합치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교훈입니다.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범죄, 그것은 오늘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디모데에게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성령께서 충만히 와 계셔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지도와 함께 생명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7절에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 대상의 계명이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는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원문이나 인용문의 중요한 주안점은 다하고 다하고 라는 말입니다. 다하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조리 가지고 주님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은 마음을 다하고 했는데 나 자신의 중심부인 감정과 생각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사랑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눈물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부활과 승천, 성령의 오심이 나의 희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목숨을 다하고라는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사람이 가진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의 생명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라도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의 목숨을 너무 많은 대상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내용 중에서는 뜻을 다하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사랑하고 섬길 분도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봅니다. 마가와 누가는 여기에다가 힘을 다하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병행구절에서 봅니다. 이렇게 나의 정서에서부터 능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서적으로도 첫째 되는 기초요. 또 크기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흡족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실천 계명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 경외는 당연히 여기에서 결실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바울사도께서도 십계명의 대인관계 항목을 함축해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의 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 답변에 대한 반응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좀 더 첨가되어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29절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복잡한 율법의 행동 강령과 십계명을 단 두 개로 정리하고 있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더 압축하면 한 단어의 계명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37절 39절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구약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
3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네, 앞서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 읽은 내용은 경건하고 윤리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이에게 지혜와 지식이 자리하고 근신과 명철, 즉 현명함과 분별력이 그를 지키며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장 12절부터는 근신과 명철이 이 젊은이를 지켜서 무엇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담긴 주제는 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제가 방금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구원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소제목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왠지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하게 넓고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는 것,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매우 평범하고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잠언 2장 12절 말씀 끝부분에 건져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에 담긴 일반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찰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12절 맨 앞에 이 단어가 와서 너를 구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것들 또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구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구원은 벗어나게 되는 것, 구조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잠언 2장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 속 악한 행실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는 오늘 그러한 구원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2장 12절 말씀 상반절로 돌아와 보면 잠언 2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는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악한 자라고 하면 사탄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악한 자의 길은 악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 즉 악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하다라는 말을 써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흉악범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쁜 상태와 결함 등을 나타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아직 악한 자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속 아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패역을 말하는 자입니다. 패역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사람입니다. 편협하게 고집이 세고 미뚤어진 사람이죠. 여기서는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천사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선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하고 자기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속 아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세 번째는 정직한 길을 떠나 행하는 무리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앞서 2장 7절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 야샤르의 정직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한 길이라는 좁은 표현보다는 바른 길 또는 바른 행로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속 아들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누구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네 번째는 어두운 길로 행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어떻게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지 궁금해서 데니 페트릴로가 Truth for Today 간행물을 통해서 발표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잠언 2장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13절 상반절에 언급된 정직한 길, 즉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걷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고 무지하며 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매우 준엄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 즉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기뻐하며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랬던 길, 윤리 도덕적으로 왜곡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의 행위는 패역합니다. 15절 하반절의 패역은 14절 하반절의 심술궂고 사악한 패역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어서 빗나가고 엇나간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떠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지혜의 도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일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걸음을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정직한 길을 벗어난 나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일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Bye.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